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우리가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복과 관련된 선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게 복이 있도다 라는 선포와 약속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이런 것 자체는 복이 아니죠. 현재 상황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두 번째 내용은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가 나오고 세 번째는 누가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처음에 복이 있도다 선포한 뒤에 그 뒤에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를 선포합니다. 본문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애통을 하고 있는 사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애통했었거나 지금 잠깐 애통했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그냥 잘 지내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애통이 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계속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이었다면 애통해하다라는 건 마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표현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행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면 이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눈이 떠지지 않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멍하니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자면 가난한 자들도 애통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그냥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또 비참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가난한 자도 포함해서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애통해하는 이유가 굉장히 각기 다르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자면 애통해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뭔가 따로 있고 그 결과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애통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무언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거나 형벌을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그 당사자도 힘든 일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그럼 아이가 벌을 달게 받느냐? 아닙니다. 마음에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곤 하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도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원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데, 성실하게 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마음을 품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거나 또 박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또 상황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냥 원인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상관없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애통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자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애통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게 합당하지. 뭐 그래도 할수 없는 거지. 이런 상황도 있고, 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그냥 복을 받고 평안해야 될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날까? 그래서 그렇게 누가 봐도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가 되었건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상으로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설교를 듣고 있던 현실적인 청중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무리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 촌구석에서 물고기 잡고 농사 짓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고, 이들이 곧 가난한 자고 동시에 애통한 자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들이 다 실제로 애통해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흑암에 거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 사망이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거쳐가고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어제 첫 번째 설교와 똑같습니다. 이 구문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우리말은 생략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인데 이 표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예요. 그들은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인 거죠. 애통 그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애통이 복이 아니라 위로가 복인 겁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로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위로를 주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실 것이라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애통해도, 지금 현재 가난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직접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논리적으로만 보면 가난의 반대말은 풍요로움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통의 반대말은 뭘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 평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환희,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기쁨, 환희, 열광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위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해하는 건 결과거든요.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면 이런 슬퍼하는 애통과 관련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 말고 이걸 만들어낸 원인이었던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셔야 그래야 진정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개선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게, 상황을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 병들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병이랑 친구 삼아서 살고 마음을 위로받아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근데 왜 지금은 선포하실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위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현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구원과 은혜를 받아도 문제 해결을 받아도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질병을 당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뚝발이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아픈 데 없이 사나요? 아닙니다. 결국 또 아프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나사로는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냐면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다시는 그 문제를 안 만나고 아무런 문제도 안 만나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또다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애통한 가운데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할 때에 야 질병이 있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 질병에 또 걸리게 되곤 하죠.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위로를 주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야기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내가 사랑해라고 말을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걸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언어는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르게 이해하면 이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언어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줘도 상대방이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스킨십을 갖는 겁니다. 쓰다듬어 주거나 어루만져 주거나 다독여 주거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구체적으로 섬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표현할 때에 그냥 말로 사랑해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그러면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위로를 하신다 할 때 지금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셨는지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 사람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가서 문둥병자든 피부병 있는 사람이든 가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그 방법을 제안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건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고 우리가 팔복선포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걸 이해할 때에 꼭한 가지 잘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핏 보면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아까 설명한 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건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 고난을 당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종류는 가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는 죄값 받는 거니까 끝까지 그냥 애통해라 이러지는 않으세요. 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 나는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살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고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만 이제 위로를 누리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욕심만 부리고 있으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여지껏 설령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서 애통하게 되었건 여지껏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건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길 원한다. 내가 주는 위로를 네가 잘 받으렴. 이러고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들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늘 받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건 혹은 믿음으로 살건 이땅 가운데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그 문제가 해결이 되건 해결되지 않건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찢어질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 또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너무 힘겨울 때에, 그래서 돌아앉아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이 들고 버거워서 그저 처져 있을 때들도, 낙담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건 어디서건 주님의 위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